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중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한국 정부는 1월 한 달간 중국 내 한국 외교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 수도 당분간 추가 증편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한국 국무총리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 후 코로나 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군 전투기 한 대가 지난주 남중국 해상에서 미군 정찰기에 접근해 위협 비행을 했다고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어제 성명에서 지난 21일 남중국 해의 국대 공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합법적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공군 RC-135기에 접근해 위험한 기동을 했다며 사건 당시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중국 군 전투기가 미군 정찰기에 최소 3m까지 접근해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고 미군 정찰기는 회피 대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지난 6월에도 남중국해에서 미군 수송기의 비행을 방해했고 5월에는 호주군 초계기에 접근해 위협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던 캐나다 공군 CP-140 오로라 초계기도 중국 전투기의 위협을 받아 항로를 이탈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 치하의 법원이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에게 7년형을 추가해 총 형량이 33년으로 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군정법원이 수치 전 고문의 부패 혐의 5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수치 전 고문은 군부에 의해 코로나 방역법 위반, 무전기 불법 소지, 선거 조작 및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날 재판으로 수지 고문에 대한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법원의 판결이 수치 전 고문의 정계 복귀를 막으려는 군정의 압력에 의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중국을 다음 달 3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 정상회담을 가졌었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갈등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일부 도서의 영유권 문제를 다룰 직접 소통 창구를 개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 9월 동맹국인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마르코스 현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17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3번이나 우승으로 이끈 축구선수 펠레가 암투병 끝에 어제 별세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펠레는 대장암 치료를 받아온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병원에서 이날 지병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펠레는 지난해 9월 암 진단을 받은 이후 심부전과 코로나 등 합병증에 시달려왔습니다. 펠레는 현역 시절 브라질 산투스 클럽 소속으로 활약하며 공식전 660경기에서 643골을 넣었고 국가대표로서 92경기에서 77골을 넣었습니다. 무엇보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14경기에서 12골을 넣으며 3차례 월드컵 우승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로 축구 황제로 불렸습니다. 펠레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축구연맹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월드컵을 든 펠레의 흑백 사진으로 바꾸고 그의 업적 등을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무단 침입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유명무실화하면서 한국 정부는 공세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제기구와 대북지원단체들이 새해에는 북한에 복귀해 지원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황해도는 내일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8도에서 영상 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무인기 즉 드론을 한국 영공에 무단 침입시키면서 상호 적대 행위 금지를 약속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어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명무실해진 남북 간 합의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 도발에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9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다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한국 영공, 특히 수도 서울 상공에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킨 데 대해 상호 적대행위 금지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를 노골적으로 어긴 북한 측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는 한국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며 필요하다면 북한을 향해 공세적으로 작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앞으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합의는 쌍방이 서로 지켜야 그 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인 2018년 이루어진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를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5km와 10km 내 지역에선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수십 차례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함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행위 또한 여러 차례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 동안 3차례에 걸쳐 9.19 합의를 통해 군사행동을 중단키로 한 동해와 서해상 북방한계선 완충구역에 900여 발의 포사격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잦은 위반 행위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완충구역을 침범한 지가 꽤 됐고 상호 적대적 행동의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 예고 없이 거의 지금 도발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깨졌다.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이것을 누가 공식적으로 파기를 언급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상습적으로 위반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파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함을 주장하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 얽매이지 않는 보다 공세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로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비례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스텔스 무인기로 평양이나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등을 정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군은 이번에 북한 무인기 침범 때도 전방 군단급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산 무인 정찰기 송골매를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전방 지역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시속 180km 가까운 속도로 원하는 표적에 대해 최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주야간 정찰 임무가 가능한 송골매는 해당 지역을 정찰하고 복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기술을 비교해봤을 때는 한국이 무인기 기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스텔스형 무인기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 수준까지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 군 당국은 또 이번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을 보완하고 드론 부대 창설과 무인기 대응 훈련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레이저 대공무기 등 북한 무인기 대응 전력 확보와 연구에 내년부터 5년간 5,600억 원, 미화로 약 4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북한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 사건 조사에 착수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에 무인 정찰기를 보낸 한국 측 대응 행동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자위권 차원의 대응 행동이라는 점에서 유엔서 조사의 초점인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문성목 센터장은 한국 정부의 공세적 태도 전환 또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그냥 수시로 띄우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징후가 확실하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무인기로 다시 서울 상공을 침범을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앞으로는 수술 시기를 보내서 한국도 평양을 가서 정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홍미 실장은 유엔사가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집계한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수십만 건에 달하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유엔사의 이번 조사가 북한의 도발과 한국의 비례적 대응이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과도하게 끌어올리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수석 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30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뿐 아니라 군용 무인기 도발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가운데 최근에는 군사정찰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 등 다양한 도발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양측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응을 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김 본부장이 이날 중국 측 북핵수석 대표인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등을 설명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는 한국과의 협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8일 북한의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이 제정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비극적으로 헤어져 있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있다며 미국은 앞서 북한 정부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협의 등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할 기회를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현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지 아니면 전임 행정부 시절인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계류 중이던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3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구속력이 있는 법이 제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국무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6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해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의 운명도 알지 못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is is just heart-wrenching, knowing that people have been not only separated but don't even know the fate.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는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미북 간 공식 이산가족 상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가족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은 현재 최소 90명 정도가 생존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80대 후반, 90대에 접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해 1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회의에서 안보리 의장이 언론에 협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올해 초부터 이사국들이 이견을 보인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올해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의장이 논의 내용을 언론에 구두로 설명하는 방안이 제안됐지만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안보리 순회 의장국이었던 노르웨이는 지난 8일 안보리에 제출해 최근 공개된 의장 활동 보고서에서 1월 10일과 20일 안보리는 이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1월 5일과 11일, 14일, 17일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 과정에서 언론 구두 설명이 제한됐고 이사국들이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브리핑으로도 불리는 언론 구두 설명은 안보리 의장이 이사국들의 협의 내용을 언론에 구두로 발표하는 것으로 문서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론 성명과는 다른 조치입니다. 안보리는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등 6개 나라의 요청으로 1월 10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으며 이후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약 열흘 뒤인 20일 또다시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시엔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이사국들이 어떤 대응책을 논의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시 의장국인 노르웨이에 의해 언론에 이 협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는 방안이 회의 테이블 위에 오른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당시 언론 구두 설명은 불발됐지만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일본 등 6개 나라는 10일 회의가 끝난 직후 안보리 회의장 밖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20일에는 아랍에미리트와 브라질이 추가된 8개 나라가 장외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안보리는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올해 1월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들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보류 요청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지난 3월 안보리는 미국의 제안으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5월 실시된 표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 채택은 최종 불발됐습니다. 미국은 지난달에도 북한의 ICBM에 대응한 의장 성명을 제안하고 초안까지 작성했지만 아직까지 이사국들의 합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대해 영내 도전과 안보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 정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국과 인도태평양 접근법에서 공통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채택된 신전략 개념에 따라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한국의 새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를 반겼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29일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에 대한 입장과 이에 따른 영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이번 발표는 동맹 지도자들이 인도태평양의 신규 또는 기존 파트너와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영내 도전과 공동의 안보 이익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나토의 신전략 개념을 거론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이 유럽과 대서양 지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나토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하다는 점을 신전략 개념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토 관계자는 이어 한국은 나토의 가장 적극적이고 가치 있는 파트너라며 나토와 한국은 2005년 이후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비확산과 사이버 방위, 테러 방지, 안보 관련 민간 과학 프로젝트, 상호 운용성, 화학, 생물, 방사능, 핵방어, 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치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냉전 당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창설된 집단 방위기구로 미국과 캐나다, 다수의 유럽 국가 등 30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파트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토는 지난 9월 나토 내 한국 대표부 설치를 승인하면서 새로 채택한 전략 개념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던 캐나다 정부도 한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29일 VOA의 관련 질의에 한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야심찬 비전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접근 방식은 일치하고 상호 보완적이라며 양국은 공유된 우선순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캐나다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캐나다의 역내 관여를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틀을 제시한다며 역내 참여를 늘리고 관련국,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 23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 중 하나인 호주 정부도 한국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은 28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우리는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에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도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규칙에 기반한 질서 유지를 위한 집단적인 역내 노력에 대한 반가운 추가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노련한 분쟁 중재 외교, 평화롭고 안정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유된 비전 등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전략, 즉 인태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37쪽 보고서는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라는 3대 협력 원칙을 골자로 한 인태전략을 구체화하고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강화를 앞세워 미국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중국과는 국제 규범과 규칙에 입각해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올해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떠올린 만큼 악화했다는 평가들이 나온 가운데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 각국의 우려와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새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전환은 긍정적 움직임으로 평가됐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VOA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과 각국 정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다양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이 매우 악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77차 유엔 총회에 각각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년째 이어진 북한 지도부의 과도한 국경 봉쇄와 내부 통제 강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이 가중됐고 주민들의 이동과 표현의 자유는 더욱 악화했다는 것입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국경 봉쇄, 국내 이동의 자유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북한 정부가 주민들 사이의 정보와 생각의 흐름을 더 억제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보건 위기와 완전한 고립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과 고난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며 보고서를 통해 위로의 뜻을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런 우려는 위성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2019년과 올해 접경도시 회룡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9.2km에 달하는 새로운 철조망이 설치되었고 이 일대 초선은 5개에서 169개로 증가한 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 단체 윤이나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 북한을 세계로부터 더욱 봉쇄하고 식량과 다른 물품의 수입과 분배에 대한 정부의 완전한 통제를 복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 링크는 연례 보고서에서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인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주민들은 바깥 세상에서 훨씬 더 고립됐고 경제는 파탄났다며 북한은 새로운 암흑시대를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인도주의 기구들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의 5개 인도주의 기구는 지난 7월 발표한 공동보고서에서 북한 전체 인구의 41.6%에 달하는 1,07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나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2년 4월 15일 열병식 연설에서 인민의 허리띠를 다시는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꼭 됐지만 인민생활은 더 악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지난 19일 한국 취재진에 북한 정권이 올해 전 주민이 46일 동안 먹을 식량 비용 2억 달러를 기록적인 횟수의 미사일 발사에 허비했다며 함경도 지역에선 다수의 아사자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우려와 성토는 다시 유엔인권위사회와 유엔총회의 표결 없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이어졌고 유엔안보리는 비공개 회의를 또다시 개최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지난 9일 31개 나라가 동참한 장외 공동성명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The country's repressive political climate allows a coercive system of governance that diverts resources.
북한 정권의 억압적인 정치적 분위기는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영양실조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자원을 무기개발로 돌리는 강압적인 통치체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도 V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은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 핵무기와 탄도무기 프로그램을 증강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로부터 재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비정부 기구들 사이에선 독재 정권을 보호하려는 무기 개발을 위해 귀중한 국가의 재원을 전용하는 건 북한 인민의 권리 전체에 대한 공격이자 범죄 행위란 비판까지 제기됐지만 북한 지도부는 이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지난 11월 유엔총회 제3위원회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인권 침해들은 북한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원칙을 갖고 사회생활 전반의 일을 구현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They do not exist, nor can they ever exist in our country.
영국의 인권단체 Index on Censorship은 지난 1일 김정은 정권의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비판하며 온라인 투표를 통해 뽑는 2022 올해의 독재자 후보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올렸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29일 VOA에 날로 악화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가장 큰 우려사안으로 지적하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가장 긍정적인 변화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새 정부의 태도 변화를 꼽았습니다.
Probably the most positive thing is the change in attitude of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following the election.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와 달리 장기간 공석 중이던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를 임명하고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재동참하는 등 과거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나라 안팎에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선 최초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정부 주도로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가 계속 열리고 있으며 유엔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황중국 주 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10월 유엔 총회 부대 행사로 유럽연합 EU와 공동 개최한 행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만큼 주목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 strongly believe that the DPRK's human rights situation deserves as much attention as its WMD program.
황 대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상황을 둘 다 독특한 북한 정권의 보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북한 인권이 북핵 문제에 이은 2순위란 관념은 불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개최한 북한인권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던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29일 VOA에 한국 내 분위기가 문재인 전 정부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ecoming interested again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no longer harassing North Korean escapees.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에 다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이상 탈북민이나 북한 인권 단체들을 괴롭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엔과 국제 인권 단체들은 과거 남북 관계에 전념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과 인권 단체들에 대해 특별 사무 조사를 하는 등 활동을 억제하는 조치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스칼렛 총장은 또 김정은 남매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야기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꿋꿋이 버티고 있는 상황을 가장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습니다.
The most positive development is the people of North Korea surviving despite their regime.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방안을 스스로 터득하고 개발했기 때문에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은 방식으로 더 이상 죽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권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올해 가장 우려하는 사안 중 하나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 특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과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보다 인권에 관해 강력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북한인권 특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은 놀라울 정도로 부진했고 의지나 관심의 전반적인 부족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떠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를 대체할 새로운 특사 임명에 행정부가 비참하게 실패한 데 대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핵 협상 교착 국면에서 인권에 관한 목소리를 높이다가 협상이 시작되면 침묵하는 등 인권 문제를 핵협상의 불쏘시개처럼 사용했던 과거의 전례를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원칙을 올해 계속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VOA가 준비한 다섯 차례 기획 보도 오늘 순서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부모가 아들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대북 정보 유입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28일 VOA에 아들의 이름을 딴 오토 원비어 북한 정보감멸 감시 대응법이 발의 2년 만에 마침내 초당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한 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된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 옹호 운동가들로부터 북한의 선전체계를 다루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이라는 황폐한 나라에 정보를 유입하면 모든 북한 주민의 여건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출신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지 일주일도 안 돼 숨졌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아들의 사망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2023 회기연도 새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원비어의 이름을 딴 미회의 두 번째 법인 오토원비어 북한 정보 검열 감시 대응법은 지난 23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제정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검열하는 데 연루된 해외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방송처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앞서 법안 대표 발의자인 공화당의 로퍼트먼 상원 의원은 지난 23일 성명에서 원비어법 제정을 환영하며 이 법은 원비어가 계속 기억되고 그의 부당한 죽음의 책임이 있는 잔인한 북한 정권이 원비어의 죽음과 다른 무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도 이날 성명에서 원비어법 제정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검열, 억압에 대응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최근 북한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쌀의 품종이 장립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선호도가 낮은 장립종 쌀을 수입한 건 이례적인데 식량난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양이 많은 품종을 선택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0월과 11월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거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오이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무역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10월과 11월 총 4만 1023톤, 총 1737만 달러치의 장립종 쌀, 즉 길이가 6mm를 초과하는 정밀을 구매했습니다. 장립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 쌀은 찰기가 없고 모양이 얇고 긴 품종입니다. 주로 인도와 파키스탄, 태국, 중국, 남부지방 등에서 생산 소비되며 한반도와 동북아 일대에선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무역 세부 자료를 분석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쌀이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품종을 확인한 결과 10월에 구매한 쌀은 전량이 장립종이었으며 11월에도 전체 쌀 수입량 3만 172톤 중 장립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1%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 7월부터 줄곧 중국에서 길이 6mm 이하의 쌀, 즉 단립종 품목만을 수입해왔습니다. 2018년 7월 이전에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쌀은 모두 기타 쌀 제품으로 분류돼 길이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북한 주민들이 통상 단립종 쌀을 섭취해온 점으로 볼 때 여기에 장립종 쌀이 대거 포함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규모로 사들인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장립종 쌀은 단립종 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11월 수입한 장립종 쌀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눠보면 장립종 쌀 1kg당 가격은 이화 41센트로 단립종 쌀 1kg당 가격인 49센트에 비해 약 8센트 저렴합니다. 지난달 북한은 단립종 대신 장립종 쌀을 선택하면서 약 200만 달러를 더 아낀 셈입니다. 혹은 같은 값으로 4만 톤의 쌀을 더 수입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의 쌀 수입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북한은 올해 3월과 4월, 7월, 10월, 11월 중국산 쌀을 수입했는데 이 기간 들여온 단립종과 장립종 쌀의 총량은 5만 7,522톤입니다. 이는 쌀 수입이 급증했던 2019년에 16만 톤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 3만 5천 톤과 2018년 4만 3천 톤, 2020년 1천 톤에 비해선 많은 양입니다. 아직 12월 수입량이 더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북한의 쌀 수입 규모는 지금의 5만 톤대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장립종 쌀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중 쌀 수입을 늘린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최근 몇 달간 북한 내 식량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 내 곡물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온 사실에 주목하며 현재 북한이 식량 부족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oreans especially don't like the long grain rice. U.S. has tried to export long grain rice.
브라운 교수는 한반도는 장립종 쌀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과거 한국의 장립종 쌀 수출을 추진했지만 한국인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 성공하지 못했던 과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장립종 쌀을 선호하지 않는 북한의 해당 품종이 들어가는 것 저렴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물론 좋은 징조는 아니다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일정 부분의 쌀을 주민들에게 배급해야 한다면 분명 더 싼 쌀을 나눠주길 원할 것이라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가능성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최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습니다. FAO는 북한 주민 대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제약이 늘어난 북한의 올해 농업 생산량이 평균 이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의 식량 안보 상황은 계속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VOA는 지난 8월 선박 관계자들에게 배포된 선박 수배 공고문을 통해 북한이 인도산 장립종 쌀 만 톤의 수입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인도 주재의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인도의 민간 경제단체인 인도 국제사업회의소에 쌀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도 국제사업회의소의 만프리 칭 소장은 BOE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기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북한 대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며 이는 홍수가 농작물 대부분을 파괴한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기구와 대북지원단체들이 새해에는 북한에 복귀해 지원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장기화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며 이제는 국경을 열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8일 새해에는 국제직원의 조속한 북한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릭 하네코 5차 대변인은 내년 북한 지원 사업과 관련한 희망사항이 무엇이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제한된 정보와 접근성 부족 등 현재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여전히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은 2023년에도 인도적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제직원이 신속히 북한의 복귀에 물자를 공급하고 2020년부터 중단된 역량 강화 활동 재개를 위해 사업 현장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도 새해 대북지원계획과 관련한 BOA 질의에 국제직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코 대변인은 2020년 초부터 북한의 국경이 폐쇄됐고 국제직원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2021년 에코가 시작한 재난대응과 식량 안보에 관한 두 가지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원격으로 수행이 가능한 일부 활동들만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상황과 북한 당국의 국경 폐쇄 속에 에코는 검증을 위한 국제 직원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20년 넘게 보건과 식수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해온 미국의 한 대북 지원 단체도 29일 BOA에 2023년은 북한이 국경을 열고 외부의 지원을 받는 인도주의적 관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측은 북한이 완전한 고립의 길을 선택한 지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북한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을 겪었다며 이는 북한의 식량난과 영양실조, 위생상태 악화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29일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의 안위를 우려하며 이제는 북한이 국경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So it is time to open the borders. I'm obviously concerned for the well-being of
소바주 전 소장은 평양 밖 지방에 있는 어린이와 자녀를 둔 젊은 여성 등의 상황을 우려하며 이들의 식량과 보건 관련 접근성은 이전에 가능했던 수준보다도 훨씬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취약계층은 그동안 국제기구와 NGO들의 지원으로 버텨왔다며 하지만 3년째 이어지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bout at the best of days $2 or $3 per person. But that small amount makes a huge difference in the everyday lives of the most.
소바주 전 소장은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 수준은 1인당 하루 $2에서 $3로 매우 적지만 이런 지원이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비정부기구들과 유엔 직원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가장 취약한 주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 정권이 주민의 안위보다도 정권의 존립과 군사개발을 우선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내년에는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국이 두 달 넘게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유류 제품이 아닌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에 단순 합산치를 제출해온 중국이지만 아직까지 그마저도 신고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집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에 보고한 건 지난달입니다. 당시 중국은 올해 7월과 8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전달했고 위원회는 이 수치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중국이 9월과 10월 공급량을 추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대북 제재 위원회 홈페이지는 한 달 넘게 같은 내용이 게시돼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12월 29일 현재 중국이 9월과 10월 공급량에 대한 보고를 이미 마쳐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는 올해 북한에 공급된 정제유가 6만 6,099배럴로 유엔의 연간 허용치 50만 배럴의 약 13.22%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올해 8월까지의 보고분을 근거로 한 것인 만큼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계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유류를 공급해온 러시아가 대북제재위원회에 대북 유류 반입량을 계속 0으로 보고하면서 현재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유류 공급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신 중국은 석유역청과 윤활유, 윤활유용 기유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하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배럴로 환산해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 같은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마저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안보리의 대북 정제유 보고 체계는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BOE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유엔에 보고되는 유류 공급부는 공식 경로를 거친 것으로 밀수 등 불법적인 방식의 대북 유류 반입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북한 유조선 16척이 27차례에 걸쳐 약 45만 8,898배럴에 해당하는 정제유를 남포시설로 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허용치의 약 90%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후에도 같은 방식의 유류 반입이 이루어졌다면 그 양은 허용치 50만 배럴을 크게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이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서를 받아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안전 때문에 미 당국이 긴급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은 23일 비유에 제3국에 체류 중이던 북한인 2명이 지난달 미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A국과 B국에서 미국 당국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서, 즉 H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HP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신청해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국제인권법률단체인 주빌리 캠페인 USA 대표인 앤 부알다 이민법 변호사는 23일 BOA에 HP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없을 때 국경 요원들에 의해 발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입국 전 미국 이민국을 통해 신청한 뒤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는 이날 BOA에 탈북민 2명이 현지 미국 공관 등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하지 않은 제3국 내 탈북민들이 난민주의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입국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장기간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뒤 은퇴한 한 관계자는 23일 익명을 전제로 BOA에 HP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과거에도 소수 있었다며 그러나 자세히 밝히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HP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 지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등 외국인들은 수개월에 걸쳐 아파트 등 주거 공간과 식품 구매 카드, 즉 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등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바로 신청해 받을 수 있고 1년 뒤 영주권, 5년 뒤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알다 대표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은 즉시 재정착 혜택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HP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쿠바 국적자들을 위해 새롭게 만든 HP 프로그램 대상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별다른 혜택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 이민법이 명시하는 특별 조항에 따라 HP를 받아 입국한 이주민이 아니면 일반적인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 허가증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부알다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탈북민들의 경우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HP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노동허가증 신청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제3국 내 탈북민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1, 2년이 걸리는 난민 절차보다 HP를 받아 빨리 입국하는 게 유리하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지에 앉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대북 민간단체 링크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서를 통해 탈북민 두 명이 자유를 얻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미국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북한 인권법이 초당적 지지를 얻는 사안인 만큼 새 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8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It's disappointing. Congress has always been very conscientious about reauthorizing.
킹 전 특사는 28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회는 항상 북한 인권법 재승인에 매우 성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04년 처음 통과된 북한 인권법이 그 이후 4, 5년 주기로 재승인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특히 의회 내에서 폭넓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새로 담겼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 북한 정권의 악용 실태와 인도적 지원의 효과적 전달 방안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새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상원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지난 15일부로 공식 표결 일정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117대 회기 마지막 회의인 올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되살렸다며 하지만 연내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oin the UN Human Rights Council. You know, in the last couple of yea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ere has been a revival.
올리비아 이노스 홍콩 자유재단 위원회 워싱턴 지부장은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노스 지부장은 북한 인권이 바이든 행정부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행정부가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경우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북한 인권특사 임명에 실패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 의회마저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류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는 지난 수년간 초당적 합의가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관심 부족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류트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다른 사안에 밀렸기 때문이라며 의회가 새 회기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 같은 북한 인권 옹호자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다른 의원들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북한 인권법 재연장을 통해 북한 인권 특사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리트 사무총장은 관련 조치가 없으면 북한 정권은 반인도적 범죄를 계속 자행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킹전 특사는 처음 북한 인권법이 통과될 때 압도적 채택됐고 이후 압도적으로 재승인되는 등 논란의 소지 없이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내년에 시작되는 새 의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been, you know, overwhelmingly reauthorized, and it was overwhelmingly adopted when it was.
킹전 특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연말 특집 올 한 해 국제사회 눈길을 끌었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22년 12월 30일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설립됩니다. 소련의 초대 지도자 블라드미르 레닌이 러시아 제국에서 사회주의 대혁명을 일으킨 건 1917년이지만 소련의 설립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레닌을 위시한 볼셰비키 정부가 1922년 내전에서 승리하고 12월 30일 열린 1차 소비에트 대회를 계기로 소련의 창설을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를 주축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차카프카스로 구성된 4개 공화국이 연방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소련은 이후 제2차 대전을 거치며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해 15개 공화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련은 동유럽에서 중앙아시아와 북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사회주의 국가연합으로 민족과 언어, 문화가 다른 국가들을 이념의 굴레로 묶어놓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추진한 경제개혁 및 개방정책의 여파로 자유화 물결이 일어났고 연방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1년 12월 소련은 탄생 이후 69년 만에 해체됩니다. 2006년 12월 30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사형이 집행됩니다. 사담 후세인은 1979년 7월 집권한 이후 24년간 통치를 지속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4월 바그다드가 연합군에 의해 함락된 이후 권좌에서 축출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미군의 붉은 새벽 작전으로 고향 티크리트 인근 지역에서 은신 중 생포됩니다. 후세인은 반인륜적인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후세인은 1982년 7월 두자의 마을에 있는 시아파 주민 150여 명을 자신의 암살 기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처형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법원은 두자일 마을 처형 사건과 관련해 2006년 11월 후세인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006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